BOA 책임입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가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단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구글이 검색과 검색 광고 영역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11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불법적 배제 행위를 했으며 사업계약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 등이 구글을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의 자사 앱이 미리 탑재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를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이번 소송은 법무부와 미국인 모두에게 기념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소송이 수백만 미국인 소비자와 광고주, 소규모 사업체 등의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의 심장부에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이번 소송에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구글 사용 여부는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국교 수립 후 첫 상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UAE 정부 대표단은 지난 19일 이스라엘에 방문해 비자 면제 협정 등 일련의 상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UAE 정부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며 역사를 이룬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우선 비자 면제 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양국을 오갈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양국을 오가는 직항 노선을 개설할 예정으로 이스라엘 관광업계는 매년 25만 명의 UAE 국민이 이스라엘에 방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또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투자기금은 이스라엘과 UAE, 미국 등 세 나라의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 기반 시설과 에너지, 농업 분야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스가 총리는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롭고 번영한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정사들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서로 도울 것이라며 법의 지혜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남중국해에서 법의 지배가 관철될 때까지 비로소 영내 평화와 번영이 실현된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이에 반하는 움직임이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의 이런 발언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어제 보고서에서 코로나 감염증 발병 후 백인에 비해 중남미계와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의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유럽에서 처음 코로나 발병 사례가 보고된 지난 1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미국 내 사망자들을 추적한 결과 백인의 경우 이전 4년간의 수치와 비교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남미계는 같은 기간 53.6%가 증가했고 흑인은 32.9%, 아시아계는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특정 인종의 사망률이 불균형적으로 증가한 것은 COVID-19 사망률에 인종 간 격차가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망률이 또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25살에서 44살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공격으로 살해된 중학교 역사 교사가 프랑스 최고 훈장을 받습니다. 장 미셸 블랑케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어제 사무엘 파티 씨에게 프랑스 정부가 레종 도네르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파티 씨는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만평에 대해 수업 시간에 토론을 벌인 후 지난 16일 학교 인근에서 참수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체첸 출신의 18살 청년으로 파티 씨의 수업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파티 씨를 추모하는 국가 추도식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저녁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거행됩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새로운 협의체 쿼드 플러스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가 대북 제재 대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0일 세계 모든 동맹국들의 자체 준비태세 향상을 계속 유도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의 안보와 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에 초점을 둔 국방전략 NDS의 불가역적인 이행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모든 동맹이 국내 총생산 GDP의 최소 2%를 방위비에 투자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국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태세를 갖추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도발과 중국의 나쁜 행위에 맞서 동맹국들이 미군과 나란히 싸워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공동안보가 걸린 문제에 무임승차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동맹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전략적인 경쟁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이 이달 초에 서명한 동맹과 우방을 만들기 위한 국제계획, GDEP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동맹이나 우방과의 공동 목표와 진전 상황을 추적하는 중앙집중적인 측정 수단이 부재했다며 따라서 미국의 국제적 개입이 지역적 우선사항과 이익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reality requires a common set of priorities across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Joint Staff, the Services, and the Combatant Commands.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와의 거대 패권 경쟁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국방부와 합참, 영내 통합 전투 사령부 간 공동의 최우선 목표를 설정해 동맹 관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로운 계획에 따라 향후 각각의 동맹들과 우방국들에 대해 연합훈련, 방산무기 수출, 미래 전략 계획과 전쟁 수행 역할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측정하며 진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4개 국가들을 바탕으로 향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사한 상설 집단안보기구를 창설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이들 나라가 공동의 역내 안보 사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에스퍼 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인도를 역내 매우 역량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지칭하며 우선은 공동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키면서 계속 유대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역내 최다 인구를 보유한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역량을 고려할 때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서 계속해서 군사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역동적 병력 전개를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미 본토에서 이륙한 B-1 전략폭격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와 통합성 훈련에 성공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인도, 호주, 일본 외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할 역내 핵심 협력국으로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몽골, 타이완, 팔라우, 말타, 동티모를 각각 거론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영내 국가들과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말타와 같은 서태평양 국가들은 미군의 영내 전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에스퍼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새로운 협의체 쿼드 플러스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 움직임은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20일 외신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4개국 협의체 쿼드의 다른 나라를 포함시키는 논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한국의 쿼드를 확장한 협의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냐는 질문에 쿼드 확장을 위한 계획된 정책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내에 더 강화할 만하고 협력을 더 확대할 다수의 협의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쿼드는 안보 부문, 특히 자연재해 등에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보 영역 밖에서 더 강한 협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나 인적 교류, 또 다른 형식의 대화 등을 포함하게 됐다는 겁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 쿼드 자체가 아직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를 확장하는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은 일본과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등과 외교 차관급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정의 내려진 단체는 아니지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세계적인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해왔다면서 여기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안보의 영역에서도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쿼드의 협력 기준을 이해하고 얼마나 더 정례화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쿼드는 더 정기화되고 어느 시점에선 더 형식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전력계획 구성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 억제에 중점을 두면서도 북한, 또 이란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 유지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제임스 밀러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또 이란과의 군사 충돌 시나리오는 미국의 상당한 공격 역량을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밀러 전 국방부 차관은 19일 워싱턴의 신미 국가안보센터에 올린 글에서 미군 재편을 위한 새 전력 계획 구석의 최우선 순위는 국토방어와 국토안보 그리고 사이버안보에 대한 지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국들의 역량 강화로 해외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미군 병력은 현재 전반적으로 너무 취약하고 배치가 느리다며 새 전력 계획 구성은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전쟁 억제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충돌을 위해 갖춰진 미군 병력은 북한이나 이란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역량을 갖게 할 것이라면서도 추가 요구사항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강대국 경쟁에 새롭게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도 북한, 이란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밀러 전 차관은 또 미국이 북한, 이란과 충돌할 경우 핵 대응 맞춤형 탄약 등 상당한 공격 역량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격 시스템은 북한, 이란에 다소 떨어지는 방공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감안할 때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첫 72시간 전쟁만큼이나 정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군사 충돌 시나리오는 과거 상상했던 것보단 덜하지만 한국군을 보충하기 위한 상당수의 미 지상군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미국이 재앙적 공격을 예방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생존 가능한 핵 전력과 지휘 통제를 배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북한과 이란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또 미국의 새 전력 계획 구성은 핵 공격 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항시대기의 국가 미사일 방어 역량을 유지해 북한과 이란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력 계획의 목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우주기반 요격기와 같은 종류의 배치를 피하면서 미 본토에 대한 북한과 이란의 전면적인 미사일 공격도 막아내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이어 미국의 인프라가 북한 등의 소규모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인프라는 자원이 풍부한 테러리스트 조직과 북한, 이란과 같은 적국들의 소규모 공격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밀러 전 차관은 우주공간을 포함해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방지 또는 완화하는 포괄적인 국가적 대응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예,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수집한 영상 정보 등을 분석하는 장비 체계가 다음 달 한국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북한군의 동향을 좀 더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20일 한국공군이 보유한 글로벌 호크 정찰기가 촬영한 영상 정보 등을 판독, 분석하는 장비를 11월 중 미국에서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탑재하고 지상의 0.3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입니다. 기존 U2 정찰기 등과 마찬가지로 채공 시간을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해 14.5m의 동체 길이에 비해 긴 35.4m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11,600kg에 달하는 중량에도 최대 시속 250km로 순항하며 3,000km 반경에서 최대 42시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 이 글로벌 호크와 연동 운용될 정보 분배, 수집, 처리, 이용, 전파, TCPD 지상 운용 체계는 임무 수행 중인 정찰기와 지상의 운용 병력을 연동하는 기능을 합니다. 글로벌 호크가 최대 20km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 등을 지상에서 분석해 표적 정보와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지금까지 한국군은 글로벌 호크로부터 영상 정보를 받아보고 전환해 분석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새롭게 진전되는 시스템은 수집된 정보를 신속히 분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시스템을 꾸준히 향상시켜온 만큼 이번 TCPD 지상운용체계 도입은 동맹과 한국군의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지상운용체계 도입은 한국군의 글로벌 호크 정찰 역량에 대한 정례적 성능 개선의 일환일 수 있다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CNA 국장은 VOA에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테를 통해 미사일을 매우 빠르게 기동시킬 수 있게 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the ability to move missiles around on tells very quickly, which means you have to have coverage and up to the minute, coverage during a crisis on when things are moving around so that you don't lose them.
북한 미사일 전력의 기동성 향상은 위기 상황에서 이들 목표물이 이동할 경우 미한 연합전력이 최신화된 정찰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TCPD 지상운용체계 도입을 통해 목표물 자체나 목표물이 지하벙커에서 나오는 움직임 등을 놓치지 않게 해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호크의 영상정보 획득 역량의 핵심 부분이 추가됨으로써 이미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글로벌 호크의 정찰 역량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지난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한국 공군에 총 4대가 도입됐으며 현재 임무 수행을 위한 성능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대북 제재 대상자들은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 또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고 미 재무부가 명시했습니다. 개인 177명, 기관 313곳 등 490개가 대상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실이 미국 대북 제재 대상자를 설명하는 문구에 미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단체나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20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공지하며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된 연방 규정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의 연방규정 개정은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이 포함된 2020 회기년도 국방수권 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개정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해외 자산 통제실은 이후 북한 관련 활동으로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과 단체를 검토해 490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설명에 거래 금지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177명, 기관 313곳 등 전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개인 중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위급 관리뿐 아니라 북한 해킹그룹 나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테니닝과 리자동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기관에는 국방과학원 정찰총국 조선무역은행,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 노동당 39호실 등 북한의 핵심 기구들과 만수대 해외개발회사그룹, 북한의 해킹그룹인 나자르스와 블루노르프 안다리일 등이 적용 대상에 올랐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혐입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수단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단은 앞으로 해외 투자 유치나 또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이 가능해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정한 테러 지원국에는 이제 북한과 이란, 시리아 세 나라만 남게 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단의 새 정부가 미국의 테러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3억 3,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금액이 입금되면 수단을 테러 지원국 목록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조치가 앞으로 며칠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수단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한 건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외교 관계 수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수단은 1993년 이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1989년부터 30년간 수단을 통치했던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바시르 전 대통령이 헤즈볼라 등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무장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단 내전 당시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기소되기도 했던 알바시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됨에 따라 수단은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의 차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또 수단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40만 톤 규모의 밀을 지원하고 이후 경제사절단이 수단의 농업에 투자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수단은 1969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50년 가까이 북한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북한과의 무역과 군사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수단에 가해진 경제 제재 상당 부분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단은 3년 각각이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수단이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면 미국이 지정한 테러 지원국에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세 나라만 남게 됩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관계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상호 필요에 의한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강조하면서 반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고 불의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최근 보이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친선 관계는 상호 필요에 의한 전략적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중 양국이 평소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t makes perfect sense that both sides right now have an incentive to engage with each other more strongly than they.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축전에 대한 답전을 보내며 새로운 활력기에 들어선 전통적인 조중 친선 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에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양국 관계를 동지와 벗이라고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의 성과를 치켜세웠습니다. 코스 국장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지원과 자원이라며 이를 통해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ants to make sure that its relationship with China is solid. So that the regime's stable and have economic.
또 고스 국장은 중국 측 입장에선 미북 협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과 중국 사이에 부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이번 기회에 관계 강화를 통해 앞으로 있을 미북 협상에 관여하길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전쟁 전문가인 자오마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잇따라 관련 콘텐츠를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의 반미 감정 표출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 교수는 특히 한국 전쟁을 중국이 어떻게 이름 지었는지에서부터 그런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maybe we go back to the very name, how this Korean War is called in the Chinese political vocabulary. You know, this war is called a resist America.
마 교수는 중국에서는 한국 전쟁이 아닌 미국에 저항하고 북한을 도와주는 전쟁, 즉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른다며 이는 명백하게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최근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금강천과 영웅면 등의 영화와 항미원조 전쟁 다큐멘터리 등을 잇따라 개봉하거나 상영하는 등 대대적으로 콘텐츠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마 교수는 또 시진핑 주석이 지난 19일 베이징 인민혁명 군사박물관에서 열린 항미원조 70주년 기념회에 참석하고 중국 단둥에 항미원조 기념관이 재개건됐다며 이것들이 모두 중국의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둥 기념관 개관 당시에는 훗날 주석이 된 후진타오 당시 공산당 서기처 서기가 직접 방문해 연설을 한 반면 이번 재개관 행사에는 주요 인사가 오지 않았다며 중국은 나름대로 반미의 수위를 조절했다고 마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And especially we are two weeks from the presidential election vote, right? So the Chinese government is trying not to kind of over provoke.
미 대선을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미국을 도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설명입니다. 패트리샤 김 미국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한국전쟁 70주년 강조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민족주의 고취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미중 갈등 고조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중국은 무력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국의 핵심 이익에 개입하거나 위협하려는 외부 세력에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Chinese leaders and official media are using the 70th anniversary of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As an opportunity for Beijing.
김 연구원은 다만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미북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 fact, denuclearizing North Korea is one of the increasingly rare areas of common interest.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공동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굳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And theoretically, Beijing could use this as a positive force to advance negotiations if it leverages its influence.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으로 북한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밀어붙일 경우 미북 협상을 진전시키는 힘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이 북한의 공동조사 불응으로 한 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은 오늘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유엔을 통해 북한을 강력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북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레진 씨는 21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유엔을 통해 북한을 규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씨는 강 장관과의 면담 직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에 상정되는 인권 문제 관련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외교부에서 좀 챙겨야 되고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이었는데 작년부터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라는 거죠.
이 씨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수위를 포함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7가지 요청사항을 서면으로 강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6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 요청서를 접수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 등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올해 유엔 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동생 관련 문제를 첨부해서 협의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인권 결의안 참여 수위와 관련해 유럽연합에서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로 최종 문안이 나오게 되면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씨는 또 동생 시신이 중국으로 갈 가능성에 따른 중국 정부와의 협조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협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신이 중국에 있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좀 외교 채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신이나 유해 송환에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요청을 한 거죠.
이 씨는 강 장관이 중국 측에 이미 외교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다며 거듭 협조 요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 장관이 자신의 건의들을 검토해 서면으로 답을 주겠다며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이와 함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끔찍한 사례를 당했는데 정부가 비현실적인 근거를 들며 성급하게 월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군 작전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면담은 강 장관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질의에 피해자 가족의 아픔에 대해선 정부로서 개인으로서도 10분 공감한다며 유가족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습니다. 한편 이 씨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피살 공무원 실종 한 달을 맞아 21일 오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선상 위령제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이 씨의 자진 월북 여부와 북한군의 시신 소각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은 이 씨의 월북 의사 표명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북한은 통일전선부 명의의 대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위에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사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총격 후 시신이 사라져 부유물만 태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선 단속 정장의 판단으로 총격이 이루어졌다는 북한 측 주장과는 달리 북한 해군 사령부의 사살 명령이 있었다는 감청 정보에 유무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진상 규명을 위해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의 유가족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북한의 불법 사살 행위에 대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사법기관의 판단도 좀 받아볼 생각이에요. 북한의 불법 행위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죽였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국내 이제 사법기관 법원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죽인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 변호사는 또 한국 정부가 실종 이후 사살되기까지 만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이 씨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세계 통계의 날을 맞은 20일 VOA에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정보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 등 정치 논리 때문에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정보의 블랙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일 세계 통계의 날을 맞아 북한의 통계 상황에 관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퀸터나 보고관은 통제는 세계인권선언이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인 정보 접근에서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자원과 기술력 부족으로 통제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은폐되거나 왜곡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퀸터나 특별보고관은 또 북한 정부기관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기능이 없어 통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실책에 대해 알 권리와 정부 당국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퀸터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의 통계와 투명성 결핍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극도로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장기간의 신뢰 구축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엔기구들은 항상 어려움을 극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터나 특별보고관의 성명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정확하고 신뢰 있는 통계를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와 공유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은 21일 세계 통계의 날을 맞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세상을 연결하기란 발표문을 통해 이는 국가 통계 시스템에서 신뢰와 권위 있는 데이터, 혁신과 공익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10년에 10월 21일을 세계 통계의 날로 선포하고 총회 결의를 통해 5년마다 이를 기념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통계의 날 성명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의 공유는 국가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Statistics are fundamental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통계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의 핵심으로 시의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사는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변혁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총장과 유엔 통계처는 정확한 통계가 지속가능한 경제와 환경,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특히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생명을 구하고 더욱 잘 회복하기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깨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확한 국가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매우 제한적인 통계만 국제사회에 제공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전 세계가 협력을 촉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도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국경을 걸어 잠근 채 투명한 공조를 하지 않아 비판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한 경제보고서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빈센트 쿤 국가분석실장은 당시 BOA에 북한은 통계의 블랙홀로 북중 무역 통계 등 많은 정보가 단편적이고 불완전하며 모순적이어서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통계를 꺼리는 이유로 체제 유지 등 정치적 논리를 지적합니다. 브래들리 밥슨 전 세계은행 총재 고문입니다.
They don't really want to disclose the reality of what they're doing with their money, how much they have and where it is.
북한 정권은 통계를 공개할 경우 여러 부정적인 치부가 드러나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규모는 얼마인지, 돈이 어디에 있는지 등 국정의 실상을 공개하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UNDP 평양사무소장은 국가 통계가 불투명하다는 건 운전자가 5m 앞 도로 상황이나 차에 휘발유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주행에 나서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인 국가 상황을 투명하게 측정해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국가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엔 통계처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계는 미래 상황을 가늠하고 국가와 정부는 물론 개인이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필수적인 기초 역할을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 국가의 경쟁력은 정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분석, 판단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각계 분야의 정확한 통계가 없으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뱁슨 전 고문은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경제 자문을 했다면 가장 먼저 국제통화기금 IMF 전문가들을 조기에 초청해 북한의 경제와 금융 등에 관한 국가 통계 산출을 돕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I was advising Kim Jong-un, I think the sooner he's willing to invite the IMF to come and help them.
뱁슨 전 고문은 중국과 베트남 지도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국제통화기금과 통계 협력을 한 뒤 대대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법적 위험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간업체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재무부가 기소한 화웨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한국의 화웨이 제품 사용 중단을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화웨이를 지적재산 도둑이자 인권유린 조력자로 맹비난하면서 고위험업체를 선택한 기업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BOA에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의 신인도 위험이나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잘 따져보는 것은 모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로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미 재무부에 의해 기소되고 전 세계에 걸친 부패 행위로 비난받으면서 인권 침해를 지지하는 자료를 공급해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4일 열린 제5차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설명하면서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는 미국 측 요구에 관련 법령상 특정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민간 업체가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이태호 한국 외교부 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 정책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클린 네트워크는 5G 통신망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미국이 보안을 문제 삼아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써온 한국의 LG U+를 특정해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BOA의 질문에 민간 기업은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계속 촉구하는 것은 모든 5G 네트워크 구축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를 포함시킬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EU의 유럽위원회가 발간한 5G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툴박스는 고위험 공급업체를 빼놓지 않고 정의했고 티에리 프레튼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고위험 공급업체를 선택한 데 대해 통신업체 이사진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개별 기업이 감수해야 할 사법적 처분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개가 넘는 나라와 50개 이상의 통신회사가 현재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는 그들이 믿을 만한 공급업체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한국도 그들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도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적재산을 훔치는 도둑이자 인권침해 조력자이며 데이터 보안에도 큰 위험을 끼친다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SK텔레콤과 KT는 클린 네트워크 참여 업체들이라며 우리는 모든 통신업체가 그들의 5G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아들의 동유럽 이주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다음 달 열리는 유엔 국제이주기구 영화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195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0년대 북한 전쟁 고아들의 동유럽 이주의 역사를 15년 동안 추적한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 다음 달 유엔 국제이주기구가 주관하는 영화제 본선에 진출한다고 이 영화를 제작한 김덕영 감독이 19일 BOA에 밝혔습니다. 김 감독에 따르면 김일성의 아이들은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이주영화제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의 아이들은 모두 15개의 국제영화제로부터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일성의 아이들은 한국 평창 국제영화제와 미국 뉴욕 국제영화제, 프랑스 니스 국제영화제, 폴란드 국제영화제, 도쿄 리프트호프 영화제 등의 국제영화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영화는 1950년대 북한 김일성 주석이 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한국 전쟁 고아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재조명한 영화입니다. 김동연 감독은 한국 전쟁 직후 루마니아와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나라에 북한 전쟁 고아들이 이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냉전이 강화되던 시기 사회주의 종주국 소비에트 연방은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유럽 각국의 전쟁고아들을 위한 학교와 기숙사의 설치를 명령했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뒤처리까지도 앞서야 했던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 한반도엔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적게는 5천 명, 많게는 1만 명에 달하는 북한 고아들이 동유럽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남한의 전쟁고아들이 해외 입양이란 방식을 통해 미국과 유럽으로 이주했다면 북한의 전쟁고아들은 동유럽 여러 나라의 현지 위탁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분산, 수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동현 감독은 취재하면서 동유럽에 생존하고 있는 북한 전쟁고아들의 친구와 교사 등 11명의 생존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 각국의 기록 보관소, 국립도서관 등을 통해서 100여 장의 사진과 북한 전쟁고아들이 북으로 돌아간 뒤 유럽으로 보낸 80여 통의 편지, 그리고 북한 전쟁고아들의 일상에 대한 옛날 기록 필름 등을 발굴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언론인과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출신 직장인 등으로 정착에 성공한 탈북 남성 3명이 지난 연말에 미 대륙을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나눈 대화를 엮은 책이 최근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면서 독특한 시각으로 북한과 외부 세계를 알기 쉽게 비교했는데 남북한 모두에 유익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공동 저자인 한국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책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어젯날 철천지 원수의 땅에서 자유를 노래하다인데 어떻게 책을 내게 됐나요?
예, 특별히 뭐 작정한 걸 쓴 게 아니고 휴스턴에서 LA나 샌프란시스코까지 차로 횡단 여행을 계획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면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린 북에서도 살아보고 중국도 살아보고 한국도 살아보고 또 미국에 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시각과 견해와 또 사고의 대화가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재밌다. 그래서 하면서 나눈 얘기를 책으로 한번 써보자.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함께 여행한 사람들이 모두 탈북 청년들이라고요?
저하고 두 명인데 그 캐릭터들도 또 이렇게 서로가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 책 쓰던 시점에서는 16년 동안 기자를 하면서 한국 사회에 정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 명은 그 미국에서 아주 정착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탈북자 중에 최초로 아이비리그 졸업했고 미국의 회사에도 취직해 있고, 그리고 미국에 10년째 살고 있어서 영어도 아주 유창한, 말하자면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사람. 그리고 한 명은 한국에 온 지 3년밖에 안 돼가지고 북한물이 아직 빠지지 않은 그런 새내기 탈북자,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됐죠.
네. 미국을 여행하면서 나눈 다양한 시각의 대화가 책의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대화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의 여러 가지 풍경 그리고 발전상 뭐 도시 이런 걸 보게 되면 꼭 저희 대화에는 북한이 나와요. 가령 이런 거죠. 첫날에 차 타고 나갔는데 휴스턴의 하늘이 그렇게 공기가 맑고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에서 온 3년밖에 안 되는 의성이 입에서는 북한에서 배운 노래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뭐 이런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는 그런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 부러운 거, 천국은 여기 미국이구나. 우리는 정말 북한에서 세상이 부러움 없다고 배웠지만 너무 부러운 게 많은 게 밖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네. 미국을 그전에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자유롭게 차로 여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미국을 북한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국은 미국이죠. 미국은 미국인데 미국을 뭐 맹목적으로 추앙하고 칭송하진 않습니다. 저한테 살아가는 나라를 정하라고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서울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 문화적 관점이나 뭐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적어도 한 1년쯤 살고 싶고 1년에 한 달 정도는 가서 살고 싶은, 그쪽 가면 긴장감이 풀리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서울에서는 항상 경쟁체제니까 바로 긴장하게 살게 되는데 그쪽 가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적어질 것 같은 느낌?
미국이 여유롭다. 왜 그런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항상 그 미국 갈 때마다 저는 비행기 옆자리에 앉습니다. 창문 옆에. 그래서 저 북한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 뭐냐면 한반도라는 것은 비행기가 12,000m 상공에 딱 뜨게 되면 실제 제가 경험했지만은 춘천 상공쯤에 있다 보면 서해도 보이고 동해도 보입니다. 한반도는 그렇게 작아요. 그리고 다 산이에요. 내리다 보면. 그런데 미국은 여객기를 타고 5시간 날아가는 내내 간혹 뭐 산들도 보이긴 하지만은 그냥 무연한 평야가 5시간 내내 펼쳐집니다. 제가 그때 비행기를 타면 내리다 보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근데 거기서 다 이렇게 식량이 나오고 생산이 나오는데 광대한 영토가 가진 잠재력을 북한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광활하고 이 거대한 국력 여기는 도전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과 미국을 이번 여행하면서 자주 비교하셨다고 했는데 장단점도 얘기가 많이 나왔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막 비교해서 저희가 장점들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 그러면 북한의 장점은 뭔가 우리가 중국, 미국, 한국 다 봤는데 30분 동안 고민했어요. 셋이서 북한의 장점이 뭘까? 결론적으로 못 찾았어요. 북이순 세 남자가 북한의 장점을 끝내 못 찾았습니다. 정말 없더라고요. 지금도 찾아보면 없어요. 의성이 같은 경우는 한참 생각하더니 아 생각나는 게 있다. 뭐냐? 아, 북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또 일사불란하게 일심단결로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뭉쳐서 나가는 거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앉아서 그건 전체주의지. 어? 그게 우리 뜻이 아니셨잖아. 그게 장점이라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군요. 책 제목이 어젯날 철천지 원수의 땅에서 자유를 노래하다인데 북한인들에게 이 자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책임 하에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받는 그런 상황을 자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뭐 누구나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완벽한 자유를 누리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자유, 건강도 해야 되니까 육체적 자유, 뭐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유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엇인가엔 다 속박돼 산다고 봅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속박이 적은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뭐 모든 것이 속박돼 있지만은 외부에 나오면 그래도 풀리는 자유들이 좀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예.
네. 함께 여행한 분들 중에 오스틴이란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탈북 청년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자유가 자신의 꿈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미국의 최초로 아이비리그 나온 아주 훌륭한 똑똑한 재원이죠. 아, 우리 탈북민들도 해외에 나오면 이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북에 있을 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랬던 사람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하나하나 다 깨고 들어가가지고 미국에서 취직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머리는 나쁜 민족이 아니고 북한 사람들도 참 똑똑한데 아 거기 있었으면 뭐 했을까요? 농사나 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안타깝죠. 예.
여행하면서 미국인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가장 인상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그 오스틴이 미국에 건너갔을 때 양 부모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고 이렇게 키워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은 미국의 경찰관이고 남편이 경찰관 하기 전에 주한 미군으로 예, 공군으로 한국에 있다가 간 사람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어젯날에 그 자기가 총불을 겨눴던 북한의 해소원 친구를 정말 훌륭하게 환대하고 양아들처럼 갈 데 없고 방학엔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탈북자들이 처음에 미국 가면 근데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공부하게 해주고 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죠. 저는 뭐 부위에 있을 때 그 대공포 부대에 근무했는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 예, 당신들이 비행기 타고 오면 나는 포로 쏴야 될 것,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누면서 웃었죠, 서로가.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승양이 미제놈이란 말이죠. 미제 침략자놈인데 너무나 쾌활하고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빨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승양이 철천지 원수라고 가르쳐주니까 그게 안타깝죠.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탈북 남성 3명의 미국 여행기 어젯날 철천지 원수의 땅에서 자유를 노래하다 책의 공동 저자인 주성아 한국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와 지구촌 오늘에 이어서 여성 언론인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로이터통신의 항공전문기자 트레이시 루신스키 씨를 만나봅니다.
역사 속 오늘 1833년 10월 21일 스웨덴의 발명가이자 화학기술자인 알프레드 노벨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태어납니다.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은 강력한 산업용 폭약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외에도 특허를 350여 개나 낼 정도로 스웨덴의 대표적인 발명가이자 화학자, 기술자, 사업가,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노벨은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내면서 이미 17살 때 5가지 언어에 능통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벨은 광산 폭발 등의 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1867년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20년 후엔 연기 안 나는 화약을 발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발명 의도와는 달리 다이너마이트와 화약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기가 되자 자신의 부를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노벨상은 노벨이 죽기 1년 전인 1895년에 작성한 유언에 따라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이렇게 6개 분야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노벨은 유언장에서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4개 기관을 노벨상 수여 기관으로 지목했고 노벨의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년 10월 초에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그 해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평화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식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1969년 10월 21일 서독 사회민주당 당수 빌리 브란트가 서독의 새 총리로 취임합니다. 브란트는 소련과 폴란드 동독을 중심으로 동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1971년 동서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1913년 독일의 리벡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브란트는 16살에 사민당에 입당했다가 나치의 탄압을 피해 노르웨이로 망명합니다. 이후 오슬로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한 뒤 신문기자로 활약, 반나치주의와 반전운동을 전개하고 1947년 귀국한 뒤 서독 연방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1969년 10월 21일 사회민주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서독의 총리로 선출된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비오의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비오의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